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즐겁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사역 30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두 출판사, 복 있는 사람과 영음사 두 출판사가 주최를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남법교회에서 후원하셔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나오신 우리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담하시기 전에 그때 소개를 드리고요. 먼저 제가 박 목사님의 설교 세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내가 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박 목사님의 설교는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개혁신학적 내러티브 설교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주로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남북교회를 2002년 말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5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에서 8년간 일을 했고 또 도서출판 영음사에서 4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개혁신학과 개혁신학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어떤 체험적 신앙보다는 고백적 신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어떤 신앙적 배경에 박 목사님의 설교가 끼친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아주 쉬운 내용이고 정말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거였냐면 제가 가장 처음에 와서 크게 제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가 그 문제였었습니다. 주로 신학에 강하거나 교리에 강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독교 복음에서 초벌할 수 있는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사죄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고도 그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무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 그런 성화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최근에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책임을 지는 것은 명예다. 그리고 영광이다.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최근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로서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실 처음에 한참 동안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해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초기와 중기 설교를 보면은요, 언제나 마무리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냐면 분명히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면 너희 이렇게 살아라, 회개해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지부진한 삶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설교로 끝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저로서는요.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자로서 청중에게 무책임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자주 들었었어요. 당연히 청중이란다면 그러한 마무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나 보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 그래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런 무책임한 어떤 반응, 그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자를 제가 많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박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뭐 선집도 냈고 또 책도 내고 있고 또 인터뷰도 하면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일교회 안에서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박 목사님 설교는 결코 무책임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두 편을 듣는다든가 어느 중간만 들어서는 이게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설교 전체를 들을 때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무책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 이제 제가 오늘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박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신학을 내러티브 설교로 설교에 장착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서 그걸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박 목사님을 은혜의 설교자다,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분들은 목사님을 성화의 설교를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의 설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보았느냐면요, 설교를 뒤져보고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믿음이나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것이 은혜에 근거한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정말 그렇다, 은혜의 설교자다, 한국교회 이분만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런 설교자도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집이 나왔을 때, 믿음 성화 교회라는 선집이 나왔을 때 제가 많은 설교들을 읽고 정리하면서 그분의 설교를 인격적 설교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인격적 설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격적 관계를 늘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논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다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격적 설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하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박 목사님의 설교는 개혁신학적 내러티브 설교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러티브라는 설교 형식에 개혁신학을 담았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개혁신학은 경험보다는 말씀, 교리를 중시역입니다. 내러티브는 삶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담습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이요, 성경 중심적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이요, 교리와 삶의 일치를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 설교가 말씀이라든가 교리를 중시한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한 새로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늘 경험을 중시하게 합니다. 그것을 신설교라고도 말하고 새로운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경험을 중시하게 합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 이런 문제를 중시역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님 설교를 이번에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개혁신학과 내러티브를 굉장히 적절히, 그걸 쉽게 결합시켜서 드러내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경험을 서로 결합시킨 개혁신학적 내러티브 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측면과 청중의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서 결합시켜서 하시는 그런 설교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박 목사님 설교는 개혁신학을 담아내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설교 형식을 개척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제가 말씀 더 드리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설교는 성경 중심적입니다. 이제 30년 설교 사역에서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데 주력하셨습니다. 신약은 거의 다 설교했고 구약도 모세애호경, 역사서 전체, 시가서 일부, 예언서 일부 이렇게 설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계속 성경을 강의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설교 여정에는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믿음과 행함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따라 설교자가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은혜를 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성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복음적 설교가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사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대 교리가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사실 그런 용어상, 신학적인 용어상으로는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초기 설교에서는 책임보다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후반부터는 책임도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박 목사님의 설교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기이지 심판의 시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기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박 목사님 설교는 대단히 종말론적이요 바울 신학적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박 목사님 신앙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묶는다 또는 인격적 관계다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묶는다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쓰시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제가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은혜 언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요 만나주심이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인 것이고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되고 안성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안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늘상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박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과 복을 허락하신다는 은혜를 늘 강조하시죠.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높이는 그런 삼위일체적 특징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개념화시키니까 아 그런갑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유심히 보고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박 목사님은 교회의 행정보다는 교회의 표지로서 설교를 늘 중시적입니다. 이러한 그의 설교 태도는 개혁신학의 교회관과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체이거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교회관과는 다른 것이요,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신학의 교회관입니다. 언제나 개혁교회는 말씀을 중시하겠습니다. 말씀. 성도의 모임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 말씀으로 교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이나 프로그램이나 봉사보다도 말씀을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 또는 성도의 사회로서 교회의 성숙성,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든가 성화,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늘상 교회의 성숙성을 요청하는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교회의 성숙, 교회의 정체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시냐면요, 자주 쓰시냐면 교회는 신앙을 훈련하는 신병 훈련소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초창기에는. 요새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병을 고치는 병과 같다, 그런 비유도 쓰셨습니다. 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면은 교회의 성숙성을 요청하는 그 설교라는,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의 설교에는 교리, 지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인격적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그 속에 저는 교리가 녹아 드러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걸 좀 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계 전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논리적으로 진술되는 것이 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창조자, 구속자, 구원의 적용자이신 성령,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관한 것을 이렇게 이론으로, 논리로서 정리, 진술하고 말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안에 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리가 없이 그런 관계를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전하면 청중에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무엇인지 모호해질 위험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늘 명제적 지식으로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리가 청중의 삶에 체득은 되겠지만은 청중은 그것을 명제로서 금방 표현해내기, 내가 이거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설교자 자신은 교리를 전제하고 있겠지만은 청중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 목사님 설교는 최근에 들어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어느 한 신앙의 주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쓰셨어요. 신앙이란 구호나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 수행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리라는 것은 언제나 나의 변화, 개인의 변화, 성화, 신앙의 성숙성이 있어야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사회의 변화라는 것은 나의 변화, 개인의 변화가 없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란 개인의 변화에 따른 열매라는 인식이 박 목사님 설교에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늘. 그리고 초기 설교부터도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아주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 말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그런 전제를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정의, 도덕주의와 같은 사상을 비판하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후기 설교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어느 때는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후기 설교에 와서는 믿음이나 성화를 시 공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 일생 전체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십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 물음을 던지고서 거기에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한 신뢰가 이번 엽기 설교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더라. 이런 데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부재 같지만 그것을 통과시켜서 더 큰 세계로 나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체, 구원의 삶의 전체를 늘상 이야기해야 할 때에야 비로소 거기에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대담을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대담을 하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가운데 앉아 계시는 목사님 잘 아시죠? 누구신지?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계시는 주로 질문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김관성 목사님이십니다. 고양시 덕양교회에 있는 그 덕은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요. 그 동기가 제가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그분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깊은 갱도를 파셔 그런 글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책으로만 보았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패친 여러분, 혹시 박영선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아시든지 그분을 아시는 분을 아시든지 그 교회에 다니시든지 그분의 제자이시든가 아무래도 좋으니 이 불쌍한 인간 그분에게 저의 책을 전하면서 차만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꼭 만들어주세요. 만나게 해줄 근거가 없는 것이 참 문제인데 혹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약간의 거짓말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이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호소가 굉장히 간절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 목사님께 이제 마음이 끌려서 박 목사님께 소개를 드릴 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만 하나만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책이라는 것은 박 목사님 책을 말합니다. 그분의 책은 나름 섭렵했지만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분들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 바르트, 존 요더, 바빙크,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등을 읽었지만 그것이 내 설교를 형성하는 갱도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갱도를 발견했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근사하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님 30주년 그 설교를 기념하는 북콘서트에 제가 이 대담자로 선정되어져서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그 대담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질문을 요청했더니 가장 많은 반응들이 박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으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삶과 설교를 향해서 내리는 성도들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늘 연속성을 가집니다. 변해도 자기가 변한 거죠. 배신을 해도 자기가 한 거고 자기라는 존재가 불연속일 수 없듯이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명분 같은 걸 주소다가 메꾸고 자기라는 존재와 그 실체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이렇게 느닷없이 한결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저 아닌 시간이 있겠습니까? 잘났다 못났다는 할 수 있지만 잘한 게 있고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제가 아닌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이 명분이 강한 유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답을 들으시고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도 무섭게 했죠?
저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실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것으로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악착같이 외치지 않으신 분, 설교의 초창기부터 설교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함 없이 한결같은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이 질문 속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이 못났다든가 잘났다는 것은 그 옆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당사자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인 경우가 전부입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됐거나 원래 실력이 없어서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옆에서 하기 좋은 얘기입니다.
예.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행복했냐고요? 아니요. 지금 저보고 훌륭하다 그러면 뭘 보고 훌륭하더라? 다 같이 똑같이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훌륭한 거예요. 그런 말을 저만 하는 거죠, 조 목사님.
목사님, 본론으로 이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년 박영선, 청소년 박영선, 청년 박영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다시 추억하는 게 싫어요. 얼마나 못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고생을 했는지를 다시 추억할 여력이 없어요. 제 어린 시절은 얘기하기 싫어요. 한심했었어요. 쇼생크 탈출에 레드가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나가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화가 됐는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지 마. 나는 옛날을 생각하면 한심한 소년이 생각이 나. 17살짜리가 뭘 알겠어. 사람을 죽였지. 지금 만나면 얘기해 줄 수 있지. 너 그러지 마. 빨리들 나가. 나 구창케 하지 말고 그랬더니 꽝 하고 허락해 줬죠. 영화도 안 본 얼굴. 옛날 얘기하기 싫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
아, 저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목사님. 책과 사역에 관한 본격적인 질문을 목사님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설교 선집 세 권, 그리고 이번에 나온 욕기 강해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참으로 집요한 추적과 설명도 참 풍부하지만 인간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이 대단함을 읽는 독자로서 느끼게 됩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 스스로 은사라고 표현하신 신랄하고 표독스러운 메시지가 담긴 동시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따뜻함이 진하게 배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두 가지의 요소들이 한 설교와 이 책 속에 기가 막히게 균형 감각을 이루면서 담아내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해본 거죠. 욥도 됐다, 엘리바스도 됐다, 예. 엘리후도 됐다, 다 그래 본 겁니다. 거기도 가봤습니다. 나락에도 가보고 천상에도 가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 이어서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번호 따라서 이렇게 선을 이으면 무슨 그림이 나오던 기억나시죠? 본인은 선을 이어간 거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그림을 그리신 것이죠.
예. 예. 목사님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예.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목사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자들이 성화의 당위성을 그 아무리 강력하게 외치고 촉구해도 자신의 삶에는 성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느끼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한다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잠시 고양된 상태를 경험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 지루한 삶. 거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화란 기독교의 고상한 신학적 이론이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는 분들에게 성화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화를 여러분들이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척도를 갖고 있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고. 그 싱클레어 포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성화의 다섯 가지 성화 교리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혁주의가 이제가 뛰어난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있는 게 거기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이제 루터란에서는 구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성화라고 또 웨슬레이안들은 헌신, 종교적 헌신을 우리 보통 이해하기에 꼭 좋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파에서는 성령 체험 그리고 그 신비주의자들에게는 내적 영성의 충일성 이런 것을 성화로 보고 있는데 개혁신학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천만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하는데 성화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를 실제로 죽인 것 같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듯이 예수 안에서 성취했다는 말의 진정성이 뭔지,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겠다,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성실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것과 다르게,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이고 그 성실하심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못 났을 때도 이거거든요. 유진 피터슨의 유명한 그 글이 있는데, 내 친구에게 라는 조그만 소책자에 그 친구가 가상의 친구를 그렸는데, 어떤 가상의 친구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와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진 피터슨하고 친구인 것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아니 신앙 생활을 더 영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적인 신앙 생활을 굳이 각오하고 시작할 필요 없다네. 당신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뭘 걱정하시나? 아무래도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러시는가? 뭘 규격화하려고 그러시는가? 라고 약간 빈정대듯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우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과 능력보다 크다는 걸 죽어도 내놓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하던 것도 안 한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아예 잘못 배우지 않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배워놓으면 고쳐갖고 새로 가려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알아들으세요? 난 이 부분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어느 훌륭한 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걸 보세요. 그걸 보셔야지. 예. 거기를 못 보니까 자꾸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 안심을 하려고 그랬네. 아멘? 중요할 땐 눈을 감는단 말이야.
목사님, 성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화란 회심한 신자만이 누리는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인데,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인생의 각 시기를 거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 속에서 신자들이 경험하는 성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불신자들의 성숙의 깊이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욥기 설교에서 믿지 않는 분들의 시를 여러 차례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과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들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해하고 말하는 성화의 내용은 불신자들의 인생 안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 불신자와 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성숙의 개념을 기독교식으로 조금 바꾸어 놓은 것이 소위 성화론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신자의 성화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신자들의 성화, 지금 얘기하는 예. 성화는 컨텍스트가 성숙하는 겁니다. 컨텍스트란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이 문맥, 그러니까 산이 크고 숲이 짙어지고 그릇이 크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성화는 텍스트가 큽니다. 바가지냐? 또 플라스틱이냐, 알루미늄이냐, 크리스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담고 있냐거든요. 크리스탈, 뭘 담을, 크리스탈이 비어있으면 꽝인 겁니다. 예수 없이는 컨텍스트가 크는 일은 계속되지만 역사를 보면 일반 사학자들은 죽었다 깨도 역사에서 의미를 못 건지죠. 반복이죠. 사회가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질 문명에서 경제력에서 나아졌을진 몰라도 내용에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텍스트가 크는 것은 예수를 모르면 전혀 되지 않고 텍스트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깨진 바가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가지 꼬맸던 거 기억나십니까? 물이 담겨 있어야죠.
예. 목사님, 욕기를 강해하시면서 고난이 신자의 삶에 미치는 복된 유익과 은혜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묘사해 주셨는데요. 저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덜 느끼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면 그것이 최선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다음에는 예수가 처녀 몸에서 나왔다든가 그가 와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었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지만 당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육신을 듣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되면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와서 아우성을 치고 빨리 해결해달라 그럽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많이 표현한 표현,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올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죠.
예. 저는 속속들이 잘 이해되는데 청중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를 스스로 평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설교는 이제껏 단선적이고 단면적이었다. 후배들이 이것을 넘어서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진술들이 기가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거 뭐지 이거? 흉내 내기도 버거울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설교의 지평을 열어주신 분이 스스로의 설교를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런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뭐 목사님 앞이라서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는 참 재수가 없다. 너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망을 안겨버리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단선적이고 단면적이라고 스스로의 설교를 평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구원론과 성화론과 교회론과 관련해서 목사님의 그동안의 설교가 어떤 차원에서 그 단면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보병입니다. 보병. 조종사는 없습니다. 조감도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더 많은 짐을, 더 많은 화력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수류탄을 하나 더 차고 박격포를 하나 메고 갈 수는 있지만 공중에 떠서 볼 수는 없습니다. 각각 다 자기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밀림을 뚫고 나가는 것 같이 벽에 부딪히면 반사하듯이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계를 확인하는 거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옆 사람에 의해서 이 짐짝 취급을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보병은 뭐죠? 진정한 보병은 뭐라 그랬는데 잊었습니다. 땅 뭐라는데 보병을 뭐라 그러죠?
땅깨?
땅깨죠. 땅깨 아시죠? 그 막 흙파고 숨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갖고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를 그 시공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체성을 가지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뭐 우주선에서 봤더니 뭐가 어쩌고 그러면 그날로 그냥 날개가 돋아가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목사님께서 후배들이 목사님의 그 단면 스스로 평가하신 목사님 설교가 그 단면적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의 인상을 보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치훈 씨라고 유명한 일본 바둑계에 있었던 한국 사람 기사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둔다. 그 글 중에 아주 놀라게 한 글이 이겁니다. 선배한테 지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선배를 이겨야 이제 스승한테 보은을 하는 게 스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가 자기를 딛고 총구를 떠난 총알같이 총구를 벗어나 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디디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유일한 조건은 뒤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태어났으면 그 자격과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안 되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선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가 이 단면적이었다라고 느끼신 계기는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들이 시작되면서 목사님 설교의 내용에 입체감을 불어넣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인지 좀 궁금합니다. 2007년경부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차원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목사님 한 말씀 해 주시죠.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정용섭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교회 설교를 비평하는 설교 비평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잘 쓰셨죠. 저도 제 설교도 비평을 받고 그것도 첫 권에도 안 나오고 두째 권에야 등장하고 무참하게 이제 난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고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다른 음을 내서 화음을 만든다는 사실. 그가 하신 그 실력, 전문성, 그것도 하고 나도 하고 할 틈은 인간이 없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마음 놓고 그걸 내놓게 됐습니다. 이건 당신이 해라. 난 농사 질 테니까 당신이 유통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하는 사람이 와서 그럴 거예요. 올해는 감자가 풍년이라서 값이 떨어졌으면 그 싸게 사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팔 때는 올해는 감자가 흉년입니다. 그리고 비싸게 팔죠. 그래서 다 골고루. 이건 조크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 그걸 알고 그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외에 전부를 뛰어놀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음 놓고 제기를 갔죠. 난 몰라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정용섭 목사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그 웹사이트와 관련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정용섭 그 목사님께서 그 쓰신 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 웹사이트에 먼저 그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목사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은 그때 그 무리들과 제가 홀로 붙어서 개박살이 났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면 거기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에 200개는 제가 올린, 그냥 뭐 이거는 그렇게 좀 알아주십사 그렇게 붙어. 목사님 이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런 평가와 말에 목사님께서 좀 낯이 간지러우실 수도 있고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목사님께서는 한국 설교사의 한 획을 그은 굉장한 설교자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박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설교 하나만 두고 봤을 때 그 누가 박영선을 뛰어넘겠는가? 예. 저는 그렇게 늘 자신있게 우리 후배들에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의 이 결과, 목소리는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설교의 분위기와 내용과는 어떤 의미에서 제법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목사님들은 전도하자, 선교하자, 기도하자, 이런 단순한 어떤 메시지들로 율법적인 어떤 분위기를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주입하던 그때에 목사님께서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된 설교의 흐름과 목사님은 다른 길을 걸어오셨고 다른 목소리를 외치셨는데, 그 외치는 도중에 아, 이거 내가 혹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없으셨는지, 또 목사님이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쯤 가지게 되셨는지, 그것이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주일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30년 내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시 설교 들으러 올까? 이렇게 편도 안 들어주고 막 뭐라고만 그래갖고 보냈는데 또 올까?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오면 늘 그 아는 얼굴이 앉아있고, 또 제일 고마운 사람이 앞에 앉는 사람들입니다. 앞에는 싸우자고는 안 앉습니다. 앞에는 편드는 사람끼리, 우리 야바우꾼들이 전우들이 앉는 거니까 그 나는 숨어서 보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가까이 보이는데 앉아서 이렇게 편을 들어주십시오. 설교자는 굉장히 담력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맞서서 세상의 위협을 뚫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단에 섰을 때 제정신으로 그 용감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 그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던 시기는 그 윤리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걸로 제가 죽어놨거든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이 다른 인생과 인격에서 전혀 신자답지 않으면서 그거 하나, 옛날엔 그게 성수주의였고 술, 담배 안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거 하나 갖고 모두를 몰아가는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인생을 그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성수주의라고 술, 담배만 안 하면 그 다음엔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어른들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되지 않고 집에 오면 너 그따위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려 그래? 라고 하루에도 12번씩 욕먹으면서 교회 가면 또 딴소리 하시는 부모님 모시고 죽어놨죠. 학교 가서 맞고 집에 와서 맞고 어디 가서나 다, 교회 가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러지 뭐 은혜 받아 이 말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말 안 하고 그런 분위기에 잡혀있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성경에 대들었죠.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에 모든 얘기가 그런 질문과 도전과 의심이며 거기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목사님께서 성수주일과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전부를 삼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한 외침을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희한하게 성도들 삶에 나타나는 어떤 열매는 아 그러면 성수주일도 술, 담배도 마음껏 넘어서서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을 시키는 원수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뛰어넘었나 보세요. 그걸 강제력으로 하면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건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걸 핑계 삼아서 마음대로 하려면 해라. 왜냐하면 그건 강제력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라면 그게 그 다음 메시지를 더 중요한 텍스트를 가리고 있는 거라면 난 걷어버리겠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어떤 분이 지금부터 뭐 20여 년 전에 초창기 40대 초반에 전화가 와서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술, 담배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젊은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금방 알아들었죠. 그 덕망 있는 분들한테 전부 해갖고 욕먹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예.
편들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야죠. 들키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목사님, 욕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욕기를 강의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욕기 설교를 다 듣고 또 북 콘서트를 한다고 이 책을 또 이틀 만에 또 다 읽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유독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무시무시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집요하심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처럼 다가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니는 그 부담감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욕기에서 던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과 관련한 이 메시지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가야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야 됩니다. 그 발람 태운 나귀같이 당나귀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돈을 갖고 있으면 제일 많이 도망갑니다. 다른 걸로 도망을 진지하게 맞닥뜨릴 필요 없이 도망을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몰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몰아넣으셔서 어떻게 할래? 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아, 살려주십시오. 이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거기가 가장 크게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살아도 죽어서 사는 거거든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게 뭔가. 그 말 어디선가도 썼는데 우리 제자들이 그 쓴 레포트에 나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때는 이게 뭔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반복하자는 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고 말자는 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도 얘기한 그 조금 이어야겠는데, 제가 가진 전제라는 게 이제 시간입니다. 역사와 시간, 유산. 그것이 이렇게 컨텍스트가 깊고 누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텍스트가 많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전에는 윤리로 갖고, 그 다음 무슨 신리로 갖고, 그 다음 무슨 능력으로 갖고 하는 것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적되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 시대에 그 율법주의가 있어서 저는 하나 더 나온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열어놓은 곳에서 누가 막 이렇게 꿰매시고 엮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나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이게 뭐 알알이 이렇게 생생하게 가슴에 와서 박히네요. 목사님 다음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꼽히는 마틴 노이드 존스. 이 마틴 노이드 존스를 만든 것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청중들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청중들의 역할을 아주 강조한 말이죠. 우리 남포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자유주의의 도전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진리를 지켜내는 보수주의의 대표로 세우십니다. 그 청중들은 로이드 존스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강하게 얘기해서 와서 안심하고 졸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이드 존스는 신이 나서 자기 사역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은 제 설교가 좋다 그러지만 내용은 알아듣는 사람이 22%인가 지난번 조사가 이해하는 사람이 최고의 청중이 아니라 와서 녹아드는 사람이 최고의 청중입니다. 제가 신이 나서 박수 한번 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99%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어느 목사 구역장 하나에 맡기고 삽니다. 뒤따라가지 이렇게 뒤에 붙잡고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 여기서 자자, 여기서 돌아서자 하는 일을 하나씩 세우십니다. 그 사람들 잘난 사람이 아니고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우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텐데 저 로이드 존스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로이드 존스가 누군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정확히 알게 됐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내가 이름을 얻었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하나 긋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서 한국 교회에 크게 얘기하면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껏 일하는 다른 사람들 그걸 전부 이렇게 묶으시는 겁니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거기까지의 폭에 그 속에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넓고 넓은 폭으로 하나님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우리가 가지는 명예와 자리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자유와 어떤 기쁨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복입니다. 거 봐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 남포교회 식구들이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목사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금 난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비교적 젊은 설교자로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 내면서 목사님을 닮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에 설교의 원고를 작성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외치면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제가 몸담고 있는 덕은 침례 교회 식구들은 악착같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좌절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설교를 괜찮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남포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많으신지 아니면 강력한 촉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하신 적이 많으신지 궁금하고요. 남포교회를 세워오시면서 느낀 목사님의 가장 큰 보람과 아쉬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배경을 제가 압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린 명분에 잡혀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성화, 예수님과의 연합. 뭐 막막하죠. 정말 같이 계시는 게 맞긴 맞나 싶은 것.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예수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보라고.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요 자리거든요. 설교를 하거나 신앙의 이제 스승으로 서서 최선을 다해갖고 신앙을 조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거기가 서로 무섭습니다. 교인들은 끊임없이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목사는 끊임없이 교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서로 딴소리 하는 겁니다. 목사는 지가 은혜 받은 얘기하고 교인들은 자기가 은혜 받을 소리를만 들어갖고 가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단어 하나 빼갖고 갑니다. 그래서 뭐 그 시편 성경에도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이 뭐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앞뒤 다 자르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듯이 은혜를 그렇게 받아요. 무슨 말 하나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꺼낸 단어 하나에 그냥 푹 빠져갖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와서는 오늘 은혜 받았다 얘기를 좀 하면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은혜 받았다 하고 하면 서로 상상력이 이렇게 충족되는데 얘기를 하면 이게 완전히 삼천포인 거예요. 나 그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안 합니다. 이제 같이 이제 감격하고. 은혜 받았다는데 제가 왜 초를 치겠어요. 그렇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아, 참. 예. 예. 다른 대형교회와는 달리 우리 남포교회는 목회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신학과 신학적 소신, 특별히 교회론과 관련하여 이런 모습이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그렇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그동안 받아쓰기를 시킨 기분입니다. 철자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받아쓰기를 시켰고 저는 최소한 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다 받아쓰기 철자법이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 그런 걸 주고받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길이 열리고 자극을 받고 재미를 알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Yeah. 목사님 책과 사역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목사님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저와 같은 사람은 목회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현실은 따라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목사님의 흉내를 내다가 설교를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재미난 것은 비속어나 욕을 쏟아내면서 박영선이 욕을 하면 은혜가 되는데 왜 내가 하면 분위기가 썰렁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배들이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와 영향을 받고 그것을 자신들의 설교와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1976년에 신학교 들어와서 우연히 그 기독교 서점에 들렀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설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꽉 꽂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했죠. 산상설교. 이렇게는 거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거를 이렇게 한국식으로 번안한 것 같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는 동안에 실력이 늘던데요. 영어 배울 때 외워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쯤은 제 설교가 되고 더 나아가집니다. 흉내를 낸다는 것은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실력이 늘 때까지는 이렇게 물이 바다를 채움같이 어느 수위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받아도 물이 안 찰 것 같은 물기둥은 이렇게 쏟아지는데 다 욕조에 이렇게 전체가 채워야 올라오는 거니까 어느 날 문득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를 집중 표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강의하시지 않은 성경 중에서 다루어 보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시편을 마지막쯤에 할 작정인데요. 시편은 말하자면 한 편 한 편이 다 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장만 있는 거죠. 욥기 42장만 딱 잘라서 시편을 하나씩 썼다고 생각하면 시편을 설교하려면 욥기를 150개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좀 하려고만 하는데도 저릿저릿합니다. 정말 이것까지 내 책임인가 할 수 있을까 그러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마지막 그 노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북콘서트 오신 분들에게 또 신앙적인 어떤 권면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건 안 가본 길이니까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간다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은 자기 계획과 자기 취향 하나로 묶이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하고 묶여서 거의 모든 것이 묶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예, 목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목사님 30주년 이 북콘서트 대담자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게 아마 저의 사역과 저의 인생에 아주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닮고 싶고 따라가는 후배로서 반드시 목사님을 넘어서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또 묻고 대답하시고 어느 때는 너무나 외상을 넘어서는 그런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해하기도 또 어느 때는 어렵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북콘서트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불꽃을 때 이제 말만 주고받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좀 긴장이 됩니다. 이 시간에 좀 그 긴장을 풀고 좀 릴렉스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기엽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베 연주하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방금 연주하신 이 찬송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설교, 아니, 설교가 아니라 찬송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이제 질의응답과 미니특강이 있겠는데요. 먼저 목사님께서 간단한 어떤 특강을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한 지금 45분까지니까요. 목사님께서 한 15분 정도, 뭐 더 짧으시면 더 좋습니다.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듣고 같이 책을 읽으셨으면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불안, 그 공포, 그 절망, 그런 것이 욥기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안심을 하고 싶고 그 자신의 운명을 확보하고 싶어서 친구들이 자꾸 욥의 입을 닫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은 그렇게 떠밀리는 바람에 우리의 안심을 다 봉쇄당하는 바람에 갈 수 없었던 자리로 떠밀려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틀을 깨게 되죠. 넘어서게 되죠. 저는 그걸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안심은 다른 한 면에서 그렇게 어떤 운명이랄까 결과의 확보랄까 보상이랄까 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게 스스로의 존재 가치라는 것으로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의미,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명예 이런 이름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을 대부분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 아니 더 나아가서 지나가는 사람 같이 소품에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나는 뭔가 하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욥기에서 배운 것 같이 욥을 닥달하고 와서 분명한 어조로 꾸짖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욕을 먹고 답이 없는 현실에서 민망하고 궁핍한 형편에 있는 욥이 주인공인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느 한 군데도 비워놓고 물기둥이 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감사한 내용을 알게 되었죠.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나간 일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했을 때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품고 허락받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됐죠. 어느 땐가 제가 설계 시간에 이렇게 말해서 다 웃었죠. 저는 훌륭해졌습니다. 그러자 왜들 다 웃었을까요? 제가 이해한 것은 벌써부터 훌륭했는데 이제야 아셨습니까?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나는 드디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넘어가야 했습니다. 억울하고 오해를 받는 건 그나마 지명도가 있는 거죠. 손주 나서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그 하나 나보고 싶다고들 와서 얘기해요. 나도 고생만 한다니까 그 고생하고 싶어요. 그 말 들으시죠? 지명도가 있어서 오해도 있고 원망도 있죠. 그것마저 없는 인생은 뭔가? 그거죠. 그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낮추심이 결코 소홀하심이 아닌 것 같이, 욥기의 결론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홀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인의 복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더 크게 이런 맥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시대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고난을 거부하며,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조차 남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반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살 수 있게 되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건 입을 다물었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털을 깎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된 실력과 의미와 가치로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책임이죠. 이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침묵기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오늘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급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계십니다. 빛을 내고 그 자녀가 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 명예와 영광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값싼 것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과 성경에서 언제나 확인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이 말이 갖는 의미와 크기를 여러분 삶에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순신보다 세종대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존재인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 자리를 통해서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 여기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박 목사님과 또 진행자와 저희 같이 대담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고 우리 셋이 한번 박수를 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한번 박수 한번 치시죠. 일어서서 해야 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먼저 받은 질문을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좀 질문 시간이요. 45분까지이니까 몇 개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남 창원에서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질문을 해 오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는 로마서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로마서에 나타난 명료한 어떤 교리를 설교로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저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개혁주의 장로교의 설교자가 된다는 것에는 검증된 탄탄한 구조의 교리적 설교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리적 설교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와 김정우 교수님의 높기 설교 평처럼 신학적 용어가 없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를 어떻게 지향하게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교회가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의 이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천주교를 가시면 천주교는 그거를 예전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교리로 넘겼는데 교리라는 것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레샴 메이첸의 표현인데 교리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인데 설명하는 바람에 그것이 너무 개념화되었습니다. 사실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데 설명이 강조가 되어서 언제나 초시간적인 관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후가 없어집니다. 전후 혹은 선후가 없으면 시작과 끝이라는 과정, 처음엔 분명치 않거나 균형이 없다가 균형을 갖게 되고 성숙하는 과정이 없고 다만 외워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되곤 했습니다. 교리의 잘못이 아니고 죄는 어디나 따라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보는 로마서는 처음에 한 제 로마서 설교는 교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시간을 더하자 또 다른 관점과 다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실을 살아내는 것과는 대단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전을 보시면 모든 단어가 있지만 거긴 스토리가 없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사전이 아니라. 그 부분을 교인들이 잘 이해 못하면 교회 와서 사전을 같이 확인하고 돌아가서 집어넣고 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토리를 가지는 드라마로 사는 삶이 되지 않고 무슨 책 읽으면 뿅 빠져갖고 나는 이 사람 같지 왜 못할까? 저 사람 같지 왜 못할까? 그런데 잡혀가지고 그 멋있는 얘기나 외우고 있고 부러워만 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그 자폭하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살아내야, 더 살아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을 얘기인데 해놔야죠.
네. 지금 청중석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중복되는 질문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삶으로 인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부모가 있고 그 앞에 조부모가 있고 처가가 있고 이쪽 친가가 있고 하는 식으로 굉장한 그물망의 어느 한 그물코로 걸립니다. 여러분이 작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 자기 배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흔들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 끝까지 또 거기에서 흔들린 게 나에게까지 오는 그런 존재로 있어서 거의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살아보시면 거의 묶여있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넥타이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매주는 대로 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이 묶여있습니다. 그 자리,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마치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배우같이 상대방 대사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욕먹고 혹은 오해받고 대꾸하고 제3자가 네가 틀렸다는 소리 듣고 하는 것들이 자기 길입니다. 거기서 어느 순간 누가 그걸 깨고 나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들 회자돼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배역입니다. 다수는 이렇게 묶여있는 자기 자리 하면 그렇게 하나의 그물같이 고기를 잡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자기 일입니다. 묶여있는 것에 충성하시고 어느 날 그걸 뛰어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뛰어넘을 수 있어서 뛰어넘으면 그건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익명의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엑스트라로 붙잡혀 있는 것을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그늘은 빛이 안 비추는 데가 아니라 녹음이 짙어서 생기는 거라고 욥기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굴 이렇게 품을 때는 누구 그늘에 쉬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것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종교 다원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로서 고언하고 싶은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그런 질문입니다.
제일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서의 시험은 예수가 아닌 것으로 덕이나 가치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덕을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뭐 더 친절했다든가 무슨 불교도들이 더 포용력이 있다든가 이런 말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목적을 가진 신이 인격자라는 뜻입니다. 인격을 뭘로 대신하고 싶으냐면 어떤 규칙, 비인격적 개념으로 묶는 것은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구원을 얘기하거나 불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인격자가 아니고 이슬람은 율법이고 불교는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긴 생명을 다루는 게 없습니다. 무슨 보상을 받는 우리 보통 하는 샤머니즘 같은 이 기복신앙도 보시면 그 기복의 복은 전부 생명이나 인격에 관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난 뭔진 모르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이런 표현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것보다 훨씬 큰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를 구별하십시오. 남과 여라는 프랑스 영화였는데 남녀 주인공 둘이 연애를 하는 얘기인데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불이 났을 때 피카소 그림을 갖고 나올래? 고양이를 갖고 나올래? 그래서 답이 고양이를 갖고 나오지. 왜? 고양이는 생물이니까. 그 정도의 구별도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끝에 하신 말씀이 아주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께 영향을 끼친 스승을 꼽으라면 누구를 대표적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분들과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는 가장 큰 동력이 사랑일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을 알아도 사랑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한 경지에 가야 합니다. 제가 재작년쯤 시작했나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간에게 제일 큰 동력은 경쟁심이거나 증오입니다. 복수입니다. 이게 동력이 됩니다. 그 무협지를 보세요. 부모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절치부심 한 갑자 무공을 일주일 만에 완성하는 겁니다. 부모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도 은혜를 담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자랑하려는 동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인생을 사는 그 과정 속에 잘난 척이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걸 남모르게 한다고요? 이 밖에 우리 유교에서도 신독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한다. 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나는 훌륭해를 확인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유익이 있나요? 본인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며 옆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나요? 기독교만 은혜가 있습니다.
네.
신독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보탈짓입니다. 그 대가리 쳐들고 세수하기니까 그게 무슨 멋대가리 없는 짓입니까? 고개를 파묻고 하셔야죠. 옷이 다 젖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질문 가운데요. 글쎄요. 하여튼 질문 한번 읽어보기 전에 꼭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구원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까지도인 것인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자는 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도 준 분입니다. 그 누구든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럼 믿으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아무든지라면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 아들을 준 구원하시자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뭘 알고 싶으십니까?
이제 인터넷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또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최근에 내신 욥기 설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욥기 1, 2장에 고난의 원인이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이유로 욥에게 끔찍한 고난, 자식이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건강을 잃고 등등을 주시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 건가요?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요즘 제 상황이 힘들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욥기 강의를 마치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걸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나오느냐는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공통된 고백을 하는 것만큼 그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밝혔던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고와 그 후에 20년 후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사고는 끔찍한 것이었지만 그 사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소품에 불과한 것 같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 욥기랑 똑같지. 아내가 죽고 자식이,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둘이 죽나요? 그러는 사고인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와서 들이받아서 죽은 건데 그게 마치 소품 같은 이거 소품 아니에요? 이거. 소품. 그렇죠? 책상에 놓인 소품 같아요. 그 사고가 뭐에 비교해서 그 사고로 자기에게 만드신 일, 하나님이 주신 내용에 비교하면 지금은 읽으면 욥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하나도 안 시원하죠. 그 사람 2년 동안을 꼼짝 못해요. 이게 뭔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자식들이 망가져서 일어나죠. 아버지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망가지죠. 학교 안 가고 뭐 안 되고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숙제하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죠. 하나씩 하나씩 해서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뭘 만든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가? 누구나 그래야 되는 그건 모르지만 자기에겐 손해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청중석에서 즉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셨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셨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러한 경험의 전후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으셨나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욥기를 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당연히 했죠. 당연히 극복했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안 놔줬죠. 쉽게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쉬운 답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죠. 오랜 동안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훌륭해질 겁니다.
네. 목사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건 너무 명확하니까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 모든 이제 행사를 마치기 전에 혹시 청중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좀 기다리세요. 마이크 갖고 갑니다.
네,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궁금한 게 배우자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책 중에서 통찰과 분별이라는 책을 보다가 배우자를 추천하시는 거에서 항복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질문이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여자들의 어려움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다시 뽑혀야 된다는 이중 조건을 채워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아, 청혼하는 자가 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청혼을 안 하고 또는 없고 그게 어렵습니다. 아, 대부분의 경우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를 둘러서 기르고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네, 과정입니다. 아, 조건을 따지고 누가 맞냐는 아직 안 나타나서 나타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날 후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때, 답이 되셨나요?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됐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여기 앞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거기 들으시죠. 아니요. 거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목사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항목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우셨던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결국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가치가 그분에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묻는 거였는데 처음엔 스스로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시 보니까 성경 전체가 인간은 얼마나 이렇게 믿을 수 없으면서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가가 너무나 분명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건다. 그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한 거죠. 그걸로 이미 이제 넘쳐버렸어요. 그 다음엔 설교, 욥기 설교도 사실 그 다음엔 아무로면 어떠냐 하다가 뭐 틀려도 되지. 그러고 막 했던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신나고 마음껏 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그 감당할 수 없는 크기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네, 이제 마치겠는데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세연해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에 찌든 한국 젊은이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신학교 간 그러한 우리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은 계속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깨달아야 내 책임이 무엇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데 그냥 한두 번으로 아 됐어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아 오늘 또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더 받으셔서 더 충만한 자리로 나가시길 참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보려고 왔지요.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 믿고 바라고 왔습니다. 남의 얘기 듣고 간 자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내 인생을 쓰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숨겨져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을 걷는 그 신비와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